제가 예레미야 맥잡기 강해를 하면서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 아마 가장 중요한 책이 예레미야일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과거에 한 40번 이상 예레미야 전체를 강해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10번, 12번 정도에 이제 나누어서 맥잡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지금 네 번째 시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땅에 이제 들어온 지 한 30년이 돼가고 그 가운데 성경도 번역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한 1,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도 예배당도 짓고 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레미야보다는 뭐랄까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40년을 외쳤는데 그의 말에 순종한 사람이 정말 10명이나 될까 할 정도로 그렇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그 사역을 한다는 거, 이런 섬김을 한다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듣고 기쁘다 그러고 변화가 되고 이런 것이 없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1년 동안을 이렇게 이 외로운 지금 싸움을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요새 대한민국의 이런 그 상황을 이제 보면서 정말 혼자 외롭게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1장에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태어나던 그 시절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요시아 왕 때부터 1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요시아 왕의 통치제 13년부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나와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하 22장 23장에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라 불리는 요시아 왕의 치적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통치제 18년에 성전 청소를 하다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율법책이 그 땅에 없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러다가 성전 청소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숨겨놓은 말 그대로 모세의 율법책이 이제 한 권이 발견이 돼갖고 요시아가 옷을 찢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고 우리가 이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이런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백성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문제가 뭐냐? 겉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왕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왕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같이 따르는 척이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는 실제로는 이전처럼 이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시아가 죽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맥잡기 이제 통해서 봐서 알듯이 집에서 어머니 그다음에 아버지가 하늘의 여왕에게 가서 이렇게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갖다 바치고 그 일을 위해서 아이들 다 동원해갖고 아이들 보고 나무 주워오라 그러고 그렇죠? 밀가루 반죽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빵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료 헌물을 드리는 그런 악한 일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유다 백성이 그 땅에서 그 당시에 저지르던 그와 같은 악한 행위다. 그래서 오늘은 11장에서부터 이제 13장 말씀을 이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피를 토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만 한다. 근데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13장에 나오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그 다음에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에티오피아 사람의 피부가 검잖아요. 이 검은 거를 어떻게 하얗게 만들거나 노랗게 만들거나 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표범 여러분 아시잖아요. 표범의 그 반점이 까맣잖아요. 표범이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 이거를 까만 거를 하얗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색으로 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가 이제 하는데 그 말씀처럼 못합니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가슴 아픈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맥잡기 네 번째 시간의 제목은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유다 땅에서 한 대언자가 절규하는 그런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애통하는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11장, 12장, 13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이제 8절에는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가 율법의 책을 이제 발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으고 장로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서기관들을 모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지키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또 왕이 기둥 옆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고수하니라. 결심을 한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백성이 그렇게 이제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왕이에요. 정말 진지하게 이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백성에게도 그걸 촉구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백성은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와 같은 약속을 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그냥 백성들은 전체적인 여론 보니까 왕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안 하면 어떻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저 전체적인 여론에 우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리고 왕과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 언약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저 팔레스타인 땅, 저 유대인들이 거하는 저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로부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복과 저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될 텐데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26장 가서 보면 이삭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35장에 가서 보면 야곱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절대적인 이와 같은 그 언약. 자, 이와 같은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사용해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돼서 백성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민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인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그 40일 동안에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 출애굽기 이제 3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정말 구름이 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고 그런 게 너무 무서워갖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우리와 직접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한 게 그게 엊그제인데 다 잊어버리고는 금송아리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올린 신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냥 고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반복되는 악순환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빙글빙글 하다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 모압 평야 이제 다다라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한번 좀 반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고 신명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반복하게 하는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보통 팔레스타인 언약을 맺는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 이제 가서 보면은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들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말하라. 여기 나오는 언약은 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과 그다음에 백성과 함께 만든 그와 같은 그 언약이다. 우리가 맺기로 한 그와 같은 약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시아 시대에 그런 그 언약의 말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이집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자, 가서 보니까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쇠용광로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거다. 곧 내가 이르기를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것들을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로써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맹세를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또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언약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처음 그랬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땅을 소유했는데 소유한 게 불행이 되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소유했는데 그 소유한 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이 돼야 그게 좋은 거지 소유는 했는데 들어가서 사는데 그것이 행복이 안 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소유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소유한 것이 행복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행복,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7장 그다음에 28장 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특별히 28장 가서 보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축복의 말씀 몇 절 안 돼요. 모두가 엄청나게 긴 뭐 그런 60절이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절이 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이제 8장 30에 35절 가서 보시면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 지파들을 나눠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는 쇠 용광로라 그랬어요. 속박의 땅이라고 지금 11장 4절에 이야기하고 11장 5절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소유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소유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행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상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백성 이집트가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속박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쇠 용광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는 마음은 어디 가 있냐? 쇠 용광로에 가 있는 거예요. 쇠 용광로에 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로 돌아가려고 지금 몇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이 길을 쓰고 거기로 돌아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하고 얼마나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70년, 75년 전에, 뭐 80년 전에 일본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오늘이 25일인가요? 6월 25일. 그렇죠. 6.25 전쟁을 겪고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살던 그런 때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70년 된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가 지금 됐는데 국민들이 뭘 원해요? 공산주의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쪽으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 모양이에요. 똑같아요. 쇠용광로 속박의 집에서 하나님이 빼줬더니 거기서 누리는 그 자유와 번영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국민이 지금 과반수가 될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정말 이거 무슨 처방이라고 하는 걸 내려도 백성의 그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이건 백성은 어떻게 마음을 구부릴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백성의 마음을 구부릴 수 있을까? 참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동일한 그와 같은 그 걱정이 제 마음속에 하루도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서 저를 누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요시아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에게 거리를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조건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려주라고 6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말을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은 무조건 행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그러면 저주와 심판이 만든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있는 그대로 유다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가 예스 그렇게 하고는 가서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언자 예레미야는 백성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제 그 이후에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 가게 되는데 에스겔서 14장 3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을 가리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의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대언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묻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자기 마음속에다 우상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불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불법이다가 이게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걸림돌인데 이러한 그 불법의 걸림돌을 마음속에 두고는 그리고는 너한테 와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1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너희가 바치는 그 수많은 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희가 바치는 그 분향하는 것, 제물 바치는 것에 내가 지쳤다. 위열이란 단어를 썼어요. 지쳤다는 거예요. 지쳤다. 이 말씀하시고 결국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침략해서 너희를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바빌론 포로 생활 생기기 거의 120년, 130년 전에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축복이다 이 메시지만 전달하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백성에게 알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이 이제 순종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흘러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엔 생기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살고 살만하고 등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이 순종할 수 있는 1차적인 그런 동기가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좋은 말로 하고 사탕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말을 듣게 이렇게 하지만 안 들으면 결국은 쇠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장 5절에 대언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영어, 이제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아멘이죠. 아멘.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1장 9절에서부터 12장 6절에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그 다음에 두 개의 음모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유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반역의 음모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요시아 왕이 개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개혁을 반대하며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음모, 그게 11장 9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돼 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내용이 11장 18절에서부터 12장 6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음모로 인해서 대언자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누가 그래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줘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고향 사람들, 특히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의 제사장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요시아 왕에 대한 그런 음모가 11장 9절에서 이제 17절에 이제 나오는데 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가운데 반역하는 일, 음모를 꾸미는 일, 영어로 컨스피러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을 몰래 대적하면서 요시아 왕의 개혁에 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내용의 핵심은 뭐냐? 예레미야 대언자가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백성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거짓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식들까지 다 동원해갖고 빵 만들고 음료물 만들고 해서 하늘의 여왕에게 이런 헌물을 바치는 그런 악한 일이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냐.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예배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사는 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고 또 주일에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거 하는 모든 게 우리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된다.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은 성도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와 같은 관계와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그 예배에 비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이 결국은 가치 있는 게 있고 가치 없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나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와 같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영원히 남는 것일 거고 그렇지 않은 건 뭐 수많은 재산이 있다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인데 이 예배가 부패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 자체가 부패한다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배를 주일날 와서 여기 와서 드린 그 예배로만 국한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 예배잖아요.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키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유다 백성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예배를 드리든 나쁜 예배를 드리든 그 결과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린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예배가 좋은 예배면 좋은 예배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예배면 그러면 그 악한 예배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다. 유다 백성은 신명기 말씀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여기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배워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설마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설마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리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이렇게 택하셨는데 선민으로 택하신 그 이 민족이 이방 사람들에서 침략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실까? 하나님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절대 없다. 설마 설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설마. 그렇죠? 하나님이 과연 정말 예루살렘을 바빌론에게 넘겨줄까? 그렇죠? 자, 하나님이 계신다고 저 성전이 저게 정말 초토화가 될까?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게 축복이든 아니면 심판이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는 거. 순종하고 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거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참고 참지만 결국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능히 그것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70년 동안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도 말씀하시냐. 1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도 말고 기도를 올리지도 말고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내가 내 말을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참 이거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이에요. 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나 지금 대언자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하지 말라는 거 해봐야 내가 듣지 않는다. 하나님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7장 16절에도 기록이 돼 있고 14장 11절에도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이 잘 되기를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 있는 도시들 수만큼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라고 하는 건 뭐 인천, 서울처럼 100만, 200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라 100명, 200명 정도만 그걸 다 도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이 많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위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얼마나 되냐 13절에 갔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리만큼 된다. 예루살렘에 10만 명이고 살고 그러면 조그만 거리 뭐 거리가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거리만큼 제단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들이 고난의 때 그들을 구출할 수 없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 11장 15절에 유다 백성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린 척하는 거짓 예배자와 같다. 큰 소동 속에 지금 빠져있는 올리브나무와 같다고 16절에서 17절 이야기합니다. 11장 15절 가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사람과 음탕한 짓을 행했다.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내죠. 그렇죠? 간음을 범했다는 건 한두 명하고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신들하고 간음을 범하고 음탕한 짓을 행하고 거룩한 고기가 너를 떠나 지나갔은지 그녀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거룩한 고기를 원래는 가져다가 희생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게 타잖아요. 기름이 이렇게 타면은 하나님이 그걸 흠양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수천 마리, 수십만 마리를 갖다 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 안에 마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악을 행할 때 기뻐하지 않느냐. 그 다음 구절이 그 얘기야. 정말 하나님께 와서 마음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게 순서가 마음이 먼저 그다음에 희생 예물이 그거에 대한 어떤 표시로 나와야 되는데 마음엔 전혀 변화가 없이 희생물만 갖다 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기뻐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특별히 공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한번 보세요. 커다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게 이 교회 안에 불신자가 정말 들어왔을 때 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세상에 어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그런 예배인가. 그냥 뒤집어지고 락음악하고 그렇죠? 마룻바닥으로 그냥 쓰러지고 사자 소리를 내고 막 이런 스타일에 이게 도대체 예배인가 할 정도로 하는 이 정도로 지금 이게 타락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이 지은 이런 그 이단에 관련된 그런 그 책을 지금 하나 읽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그런 책이 제가 이제 구매를 해서 소개도 좀 하고 이제 해서 읽었어요. 근데 정말 참 너무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이 뭘 이렇게 좀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게 야 진짜 이렇게 신학자도 없고 이렇게 뿐이 안 되는가 이렇게 뿐이 수준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도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이제 예스겔 이런 데 가서 보면 악을 행하는 그 혼은 죽는다고 혼이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우리 여기 성경에는 그런 걸 지금 가서 보니까 영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개역개정인가 아마 영으로 돼 있나 봐요. 거기 그렇게 적어놨더라. 악을 행하는 영은 죽는. 여러분 그 번역 자체가 너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그 혼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혼, 영혼, 육도 지금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예, 영혼, 육 이거 이야기하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참 정말 예, 이원, 예, 이분법이 맞지 삼분법이 예, 틀리고 예, 이분법이 맞는데 우리 같은 이런 근본주의 성도들이 삼분법을 해갖고 이단이 생긴다는 이런 논리를 펴니 여러분 성경이 이분으로 돼 있어 삼분으로 돼 있어 사람에 대해서 아 영혼육으로 돼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고 예. 그다음에 영혼과 그다음에 육으로 두 개로 나눠야 그게 정통이고 그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론을 펴는데 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예, 뭐라 그럴까 신학의 수준이에요. 신학의 수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성경에 가서 보면은 국가를 나무로 표현할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올리브나무 아니면 포도나무 이렇게 이제 비유가 이제 많이 돼 있죠. 가서 보니까 여기 16절에 주가 전에 내 이름을 이끌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곧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나무라고 이제 했는데 그 올리브나무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예, 친히 큰 소동 소리와 함께 그 위에 불을 붙이고 그것의 가지들을 꺾어버렸다.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 이제 침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이미 과거 시제로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이미 이루어진 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바알에게 향을 드림으로 내 분노를 일으켜 자신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것으로 인하여 너를 심은 만군의 주가 너를 치려고 재앙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돼서 멸절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최고로 좋은 그런 것이 부패하면은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가장 큰 죄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최상의 선은 뭐냐?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유다 백성이 해야 될 그런 일인데 그 일이 부패가 되니까 그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죄가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성전이 뭐가 돼요? 강도들의 소굴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거를 뭐 추구하려고 하는 이 성전이 예레미야 표현에 따라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됐잖아요. 강도의 소굴. 그리고 백성이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언약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노를 끼치는 그런 일을 밥 먹듯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그와 같은 그 교회를 하고 있다.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그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예레미야가 원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 그 말씀에 부합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좀 일어나고 있는가. 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에서 23절에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달하냐? 대언자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1절에 대언자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언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으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가서 보니까 21절에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나돗 사람들이 참으로 놀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대언자가 자기 고향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 일이 없다. 예수님도 이상하게 다른 데서는 존경을 받는데 그 나사렛 그 지방에만 가면 예수님 핍박하고 그렇죠 별거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고향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말을 들으면 자꾸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저 말이 옳긴 옳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자꾸 찔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예. 제가 메시지가 마음을 찌르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예레미야의 대언이 유다라고 한 이런 나라에 해롭다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자, 왜 해롭다고 판단했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글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빌론 편에서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을 비롯해서 치리자들과 그 관련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느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 편에 서야 된다고 하니 우린 이집트 편에 서고 싶은데 예레미야는 와서 뭐라 그래요? 바빌론 편에 서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와 함께 예레미야 말 듣다가는 유다 국가가 멸망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 결국은 또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빌론이 침공해서 결국 너희 유다가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죠? 자, 예레미야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가짜 대언자들은 뭐라 그래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1세기 이 땅에 목사들이 지금 이 실정과 이런 걸 보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거짓 대언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거든요. 예.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럼 뭐예요? 그건 대언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이래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유다 그때 당시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 외에는 예레미야와 바룩과이와 같은 몇 사람 외에는 나라의 실상을 우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하는 거를 전달한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망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를 왜 죽이려고 하냐. 대언자 예레미야하고는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 죽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불쌍하게도 예레미야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1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11장 19절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예레미야가 어떤 신세가 되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사람이 이거 끌고 가는데 뭐 무슨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걸 쏟아넣는 것 같은 그 기도가 11장 19절에서 이제 20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예레미야 간절한 부르짖음이죠.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출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강력한 메시지 이걸 전달하는데 그냥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는 우는 거예요. 다른 게 없고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와 같은 대언자의 연약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한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6절에는 예레미야가 맞이하는 신학적인 위기가 그 안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두 번의 음모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예레미야가 믿음에 어떠한 그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퀘스천 마크. 퀘스천 마크는 뭐냐? 12장 1절에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항상 오르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해 한번 주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그 여쭈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합니까? 그렇죠?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은 잘 되고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은 그럼 이런 핍박이 내게 닥치는지 알 수가 없고 어찌하여 크게 배신한 자들도 행복하고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 눈에 보기 이렇게 불행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고 대언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달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한 걸 알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악한 자들이 왜 번영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기 12장 21장, 시편 37편, 49편, 73편, 또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살펴봤던 하박국 이런 데 가서 보면 핵심 주제가 그거거든요. 그렇죠? 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세상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을 보니 한번 보세요. 예? 지난 50년 동안 노동 한번 안 하고 그랬는데 뭐 정권 잡았다고 해서 지금 가서 보니까 돈이 20억, 30억, 50억 부자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제가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일을 해도 뭐 집 하나 이제 겨우 인천에서 집이라고 하는 게 서울 2호번에 가서 보니까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이라 그래요.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 지금 인천에 그저 웬만하게 이렇게 뭐 해봐야 5억, 6억. 예, 3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 집값이 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일 한 번 안 하고 회사 한 번 안 다닌 사람들이 그렇죠. 뭐 민주화 운동 했다고 해서 지금 다 30억, 50억 이런 부자가 지금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예언자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고 일 안 하고 공산당하고 뭐 이런 거 주장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가난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 지금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까보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제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 없는 백성들만 죽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니까 결국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누가 죽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짐승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식물들이 다 말라 죽잖아요. 그 내용이 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악한 자들을 보니까 악한 자들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거 그때 가서 더 가서 빼앗아서 이렇게 해갖고 유유자적하면 더 잘 되는 이런 것이 예레미야 당시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3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들을 즉시 처단하지 않습니까?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제 묻는 거죠. 그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데 5절에서 6절에 참 하나님의 대답이 예레미야가 원하는 그런 대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 이래 이렇게 돼서 저 사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있고 뭐 그러시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런 만구도 얘기 안 하시고 예레미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만 예. 이 대언자 예레미야도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떤 문제를 당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이 생각만 하는데 실제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것 속에서 무엇을 너가 얻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이 대언자에게 답을 주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악의와 무슨 뭐 이단이다 어쩌다 하는 그런 이걸 겪으면서 저도 이런 그런 거 겪을 때는 야 진짜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이런 내 모욕과 있는 누명과 이 억울함과 이런 거 이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몇 년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제는 뭐 견뎌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아, 지경에까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저하고 똑같고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걸 벗어나야 될까?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답은 뭐냐? 어떻게 벗어날까를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위얼스비 이 강해를 보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아주 좋은 그런 명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1억 명이 넘을 텐데 1억 명한테 맨날 이메일 쓰고 하나님이 메시지 보내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 대답에 의해서 너희가 사는 게 아니, 내 대답은 여기다 있다는 거죠. 내가 준 약속에 의해서 너희가 사는 거다.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에서 그 6절에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보병들과 달릴 때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어찌 내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또 내가 신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요르단이 넘치는 속에서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을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6절에 내 형제들과 아버지 집도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겉에서 해도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교훈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 달리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달리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이 있어서 일산에 이제 가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틀었는데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이걸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너무 좀 뻔할 것 같다 이야기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 듣고 이렇게 밀어놨던 그게 나오더라고요. 제목이 아마 하나님께 한번 따지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13년인가 14년 전쯤에 그 여자 대학생이 차 사고가 나갖고 한 60%의 몸이 다 화상을 입은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성도, 그 이야기가 그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거, 얼굴이 진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그 아름답던 얼굴이 이렇게 변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한 25분 오늘 아침에 그걸 이제 듣고 가면서 아, 정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살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구나. 그 여인의 그 젊은 그 여인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정말 달리기와 똑같다. 그런데 그분이 뉴욕 마라톤에 가서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41km 달리는 그 완주 7시간 반인가 하는 그 얘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 참 정말 감동적이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어쨌든 인생이 달리기와 같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점 이렇게 나가면 길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렇죠? 처음엔 보병하고 같이 해볼 만하다 이게 지금 하는데 말하고 어떻게 여러분 견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달려도 말하고 견줄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그럼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점점 더 나아진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면 좋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장애물을 만나면서 점점 더 성숙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기록이 이제 이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7절에서 13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 상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그 상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이미지가 여덟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7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이 거부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이 거부하신 자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상속 유업 백성이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상속받을 유업의 땅인데 내용은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거부하고 바빌론 땅으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다. 망하지 않는다고 상상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이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이런 약속의 메시지까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간다는 거는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준 거예요. 25장 11절에서 12절, 29장 10절에 남아있는 것처럼 딱 70년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대언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안위를 받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이제 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3장 1절에서 11절인데 여기에는 이 아마포 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포 띠를 구해갖고 허리에 차라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어디로 가라고요? 유프라테스로 강으로 가서 그 띠를 갖다 강 옆에다 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프라테스까지 걸어가려면 1000km가 넘는데 그걸 걸어갔단 말이에요. 숨기고 왔어요. 다시 왔더니 하나님 뭐라 또 가라는 거예요. 그 1000km를. 그 갔더니 어떻게 돼? 띠가 썩었잖아요. 띠라고 하는 건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땐 하나님의 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와 같은 이 띠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띠가 썩은 것처럼 유다 백성을 이렇게 썩은 띠처럼 내가 여기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12절에서 14절에는 유다 백성이 술 잔뜩 먹고 휘청거리는 그런 술주정뱅이의 그런 모습으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5절에서 16절에는 모르는 길을 가다가 걸려 넘은지는 여행자의 모습으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17절에서 20절에는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양떼의 모습으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왜 양떼가 포로가 되어 가냐? 목자들이 꼴을 먹이지 않아서. 지금 이 시대에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잘 연구해서 정말 잘 먹여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인데 딴 얘기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21절에는 산고를 겪는 여인 이런 모습으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22절에서 23절, 26절에서 27절에는 모욕을 당하는 창녀의 모습으로 그 안에 이제 창녀가 있는데 이 창녀가 더구나 몸까지 다 이렇게 가리던 게 다 옷이 다 벗겨지면 더 큰 수치를 당하잖아요. 유다 백성이 지금 창녀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근데 거기까지 또 괜찮은데 옷까지 다 해갖고 다 이 모든 게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런 이야기 이제 하면서 2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 정도 아주 완전히 부패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24절에서 25절에는 바람에 휘날리는 지푸라기 겨와 같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27절에 돌아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또 돌아서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대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대언자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우리 눈앞에 열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는 받아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렇죠?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모든 게 변하면서 어쩌면은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유튜브도 올리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거 이제 다 소용없는 때가 옵니다. 아, 적그리스도가 다 당하께서 이건 다 지우라 그러면은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빨리 인쇄된 성경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빨리 인쇄된 성경책이라도 한 권 갖고 있어야지 이거 다 날라가면 그러면 끝입니다. 아,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거 그대로 두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이런 거 그대로 두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져요. 그럼 뭐만, 겨우 이것만 갖고 있는 거고 이것도 못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구절이라도 외워서 마음속에 갖고 그리고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인내하며 참으면서 믿음 생활 좀 해야 되겠다. 대언자는 묵묵히 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달리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힘들다 그랬잖아요. 날이 갈수록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오늘 촉구하는 게 뭐냐. 우리의 삶과 그다음에 우리의 예배가 일치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사랑이신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거기에 합당한 그분에게 합당한 그런 예배를 정말로 드리고 우리의 삶이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악을 버리고 주님께 속히 돌아가고 특히 애국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니까 내년 대선을 놓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좀 돌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와 같은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자유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민족과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